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위드 바이블로 함께 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신분과 재정, 관계와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즐겁고 행복한 또 유익한 믿음의 만남이 있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드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장인 이사야 28장부터 33장에 걸쳐서 다섯 번이나 나오는 화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서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마다 절기를 지킨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로 하여금 또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게 함으로써 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탄식의 메시지인데요. 그 대상이 아리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니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죠. 아리엘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또 동물의 왕, 사자, 그 라이언을 의미하는 아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 Lion of God,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엘은 에스겔 43장 15절에서 번제단의 바닥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또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때 번제단의 바닥 표면이 항상 불길에 타오르고 있었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리고 그분만을 섬기는 성읍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리엘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사자 또 번제단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잘해 주셔야 하는데 괴롭게 하겠다? 그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불길은 외면적으로는 끊임없이 타올랐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불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불길은 외면적으로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런 불길로 비춰지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제사,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번제단에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내면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신앙의 불길은 꺼져버렸고 그 생명력 역시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읍을 아리엘이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부르면서 슬프다라는 안타까운 탄식을 함께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도 사람들은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괜찮은 크리스천의 또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면적으로 볼 때에도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천인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본문 5절과 6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선포를 주시는 가운데 그 목적이 그저 그들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도구로 사용되어서 예루살렘을 치는 이방 군대를 하나님은요 처음엔 그들을 이용합니다. 아수르를 이용하고 이방 족속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또 유대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혼을 냅니다.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적군들을 심판하시면서 또 예루살렘을 그 가운데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히스기야 시대의 그 아수르 침공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부왕이었던 아하스는요 여호와의 성전을 폐쇄하였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그 본래 자리에서 옮기는 등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하스는 죽고 히스기야가 즉위하게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부왕이 행하던 그 우상 숭배의 잔재를 제하여 버리죠. 참 좋은 일입니다. 다시금 여호와의 신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아니죠. 이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신앙적 면모, 그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지고 잘못된 습관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이라도 믿음의 가문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이 코비드-19 사태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서 점점 자신도 모르게 예배 드리는 자세가 나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등한시 여기게 되고 또 소홀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러한 상황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과거의 신앙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은 형식에만 머물러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 제사, 헛된 제사를 드림으로 도리어 비극에 처한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과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와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제사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아수르를 그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또 배교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훈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그 징계와 또 구속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9절부터 14절은 거칠음한 번지르르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드려지는 제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제물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관계를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보면 16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이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의 무관심한 태도와 영적 무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는 그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또 습관적인 그냥 관습에 빠져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의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5절과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같은 죄악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저지르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 역시 그러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삶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절 후반에서 그들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 포도주나 독주로 말미암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술에 취해서 그랬나? 아, 실수로 그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방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이하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통찰력도 없고 무지함을 보이고 있어요. 1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그들에게 마치 봉안책의 말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회에 만연한 외식적이며 관습적인 신앙이 질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종교적 의무만 완수하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진실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하십니까? 14절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이한 일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실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기이한 이적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기이한 일은 출애굽 아닙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면서 홍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그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줬던 것처럼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포로의 생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아버지 아들로 제대로 회복되어 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과연 이 둘째 아들이 정말 그 다음부터는 잘 살았는가? 정말 돌아는 왔지만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분의 회복을 상징하는 좋은 옷도 입혔지만 만약에 여전히 그 아들이 노숙자와 같은 정신 상태로 살고 있다면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나는 노숙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아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아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과거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화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변화의 가능성. 17절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레바논은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울창한 숲으로 유명한 그 레바논의 지리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백향목 아닙니까? 백향목.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귀한 나무 백향목. 그 백향목의 주산지가 바로 레바논 아닙니까? 그 유명한 레바논의 숲은 사실 강한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엄하고 위세당당한 레바논의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베어 넘김을 당하고 그 자리에 기름진 밭이 들어선다는 것. 이것은 바로 대격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오만하여 세상 사람들에 대해 허세만 부리고 다니던 자들이 겸손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유익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자들로 변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유다를 핍박하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유다가 회복되어 번성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신약 시대에 귀신 들린 자들, 각색병 든 자들이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회복과 노임, 자유함을 얻게 될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함으로 인해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 이것처럼 놀라운 이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생기는 변화, 첫 번째는 뭐예요? 육체적 변화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 제일 먼저 신체적 결함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육체적인 제한에서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못 듣는 사람이 말을 듣게 되고 안 못 보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난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모든 육체적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적인 문제마저 해결됨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치료와 기쁨 또 행복과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며 위로와 소망의 소식이 전달될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복 주시기 원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 24절을 읽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이 습관에 젖어든 삶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록 지금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복주시기 원하시는 아바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이웃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또 묶였던 것들이 놀랍게 풀리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본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리더 다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선한 백성들이 탄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티와 특별히 탈레반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영락의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와 선교지와 또 온 세상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